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분명치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엎치락뒤치락 신앙이 돼요. 내가 마땅히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구원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딴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함을 말씀하시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지, 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는지,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슨 유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구원을 그렇게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시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는 유익, 아니 구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주는 유익,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함으로써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의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삶의 놀라운 변화, 삶의 놀라운 열매,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무슨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 엎치락뒤치락하는 신앙, 오락내리락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 아니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까닭은 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나타나는 유익,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는 완주할 수 있는 인생, 그 고난을 기꺼이 겪어내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단지 믿음을 쓸 뿐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Justify 했다고. 우리 존재 전체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다 설명된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뿐인데,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거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뭐 이런 이 얘기를 듣는 까닭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말하는 샬롬하고는 달라요. 평안, 평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이나 평강은 주관적 개념이에요. 뭐 막 그냥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지킬 수 있다. 나는 행복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지만 그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화평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법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화평이란 적대관계가 끝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화평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 화평이 주는 유익은 또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긴장하고 갈등하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종식된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화평케 되었다, 화평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적대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전에 적대관계. 물론 자기는 뭐 하나님과 적대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무시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했을 망정 그런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죠. 그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그게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를 선포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는 본인은 마음대로 세상을 휘짓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자리에 본인이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적대관계, 긴장관계, 갈등관계 여기서 오는 인생의 고달픔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는 걸 듣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 나를 고집하지 않는 삶, 내가 누군가와 적대적인 관계를 이끌어갈 이유가 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쉽게 그럼 예를 듭시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나면 나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 맘난 나를 자책하고 나를 가학적으로 대하고 너 그거밖에 못하니 남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들복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사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가졌나 항상 나를 들들 볶는 게 누구예요? 가장 많이 볶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 나 자신과의 관계도 화평케 된다는 뜻이에요. 나하고 화해한 사람은 남하고도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남도 들들 볶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말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그래야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 그래야 온통 자기가 맺는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삶을 살아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더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근거나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단 말이에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그게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 이상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많은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해봐야 나를 입증하고 그를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더니 더 이상 내가 인간 앞에서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정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입증하려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민등록증 가져간다고 해결이 되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을 정말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justify 해줬을 뿐인데 그거로 인해서 나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활동하는 게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히 보여줄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화평 때문에 생기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유익함이 첫째는 화평이고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 은혜를 내게 가까이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의로워지는 관계로 들어가더니 화평케 되었더니 이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한 2, 3년 동안은 정신없이 은혜를 받잖아요. 나중에 제정신 차리면 또 못 받지만 어쨌건 뭐 그냥 은혜가 아침이고 밤이고 그냥 뭐 운전할 때도 울다가 말이죠. 뭐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뭐 내가 이상해졌나 뭐 그러다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내가 잘 돼야 좋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관심이고 오직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그냥 화평케 되는 관계가 오고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찬란하심 하나님의 그런 이 영원하심을 그냥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점점 더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하다 뭐 이런 뜻은 사실은 자랑하다는 뜻과 이게 상통하는 것인데 이제 내 자랑을 안 하고 하나님 자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은 이제 입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하는 게 특색이에요. 자랑할 게 없죠. 그뿐만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 자체가 기쁨입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기뻐하면 그건 뭐 메조키스트지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그 이유는 환난이 주님을 따르면서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 따라갈 때 왜 그런 걸 격려냐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초월적 삶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는 게 불편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늘 우리는 다르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보기만 해도 불편해. 왜 이렇게 그냥 뭐 폭탄 좀 몇 잔에 즐거워하는데 저 사람 술도 안 먹고 말이죠. 왜 뇌물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 뇌물도 거절하고 말이죠. 뭐가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더니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게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단 말이에요. 인내. 인내란 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견뎌내는 것이죠. 환난이 오면 다 피하지 그게 누가 견딥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로움의 유익을 입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서서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내면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이 일어난다. 연단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뜻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의 이 본성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단을 거친 사람들은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환난을 겪었는데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더니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뜻은 시험을 통과한 건데 이제 시험을 거친 거죠. 그랬더니 그 뜻이 더 확장이 돼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인격이 달라진다고. 예전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이룬대, 소망.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란 어떤 확신이 가득한 그런 상태예요. 희망으로 넘치는 확신이라고 할까?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걸어놓는 게 소망이지, 아 예수 믿었더니 이제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었더니 이제 정말 내가 뭐 이제 뭐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이제 병이 나을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기는 소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하게 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사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현실은 부족하지만, 현실은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하나님 목자여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놓질 않나,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고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철철 넘치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그냥 막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My cup overflows.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컵에 아까워가지고 잘잘잘 따르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치게 따라주는 걸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소망이 부원받고 은혜가 부원받아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사랑이 그냥 우리 마음에 쏟아지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건 그 조금 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서 생기는 결과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피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해요. 나는 은혜도 요새 다 떨어지고 나는 요새 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그분의 피가 내게 부은받았다는 것. 피는 죽음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우리는 신앙이 꺼지지 않는 연료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냥 막 기운이 떨어지고 이제 뭐 힘듭니다. 이제는 뭐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뭐냐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놓친 것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쏘아지 부원받은 것을 이걸 놓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읽고 예수 믿은 사람 많습니다. 이거 읽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많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구원하시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 때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악독한 죄인이었을 때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신 것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므로서 우리 흔히 이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만든 비유, 뭐 얼토당토하는 비유, 훨씬 약효가 떨어지는 비유겠지만 재판장이 자기 아들이 말이지 뭐 엄청난 과속을 해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해서 이제 재판받았는데 그 재판장이 선고한 거죠. 벌금 600불, 뭐 500불 딱 선고했는 거예요. 그러고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 등을 두드려주고 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마. 아무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집에 500불 있잖아요. 어쨌건 법관이 사회 정의를 흐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내 편이라고 봐주지 않고 너는 분명히 법을 어겼다 하는 것을 선고함으로써 공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를 이루었는데 그 공의를 이룬 방법이 자식을 대신해서 벌금을 내줌으로써 사랑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법관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들의 잘못을 기꺼이 본인이 수치로 겪어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 사랑하면은 뭐 자식을 모른 채 하지 않잖아요. 걔가 어릴 때 유리창을 깨도 가서 물려주고 뭐 등록금을 까먹고 딴짓을 해도 또 등록금을 마련해다 또 갚아주고 뭐 심지어 노름 뭐 게임하다가 노름 빚을 지면 그걸 뭐 두 번 세 번 갚아주고 카드를 부도내고 카드가 또 막히면 또 그 카드를 풀어주고 그럼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카드 지한테 받으세요. 내가 썼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 있죠. 요새는 뭐 하도 사고를 자주 치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그 사랑과 공의를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이를 의롭다고 만들고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그 아이가 비로소 의로운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방법 여기 이 방법에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을 할 때마다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감옥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애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화평을 누리고자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화목해 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이. 직분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부터 먼저 읽어드렸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영은 뭐냐고요? 그들을 끌고 가는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디어 화목해 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사방에 들이면서 분란을 만들고 시비를 일으키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이 사회, 이 세상을 온통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마다 얼마나 이 불순종의 영 때문에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해서 우리가 의로운 아들들이 되고 의로운 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사방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 저기 가서 옮기고 저 말 여기 가서 옮겨서 사람들 속에 불을 지르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저 전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없는 말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취재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의 그냥 순간적인 이 분노를 촉발시키면 사람이 속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야, A가, B, 이제 B한테 가가지고, A가 너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넌 뭐, 어떠냐, 네 기분이, 그러면. 그러면 막 그냥 A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놈이 나한테 욕을 그렇게 하더냐. 내가 그놈의 비리를 이렇게 많이 안다고 막 열 가지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비리를 가져가서 또 가져가 저쪽에서 니를 이렇게 다 험담하고 다 이렇게 니 잘못을 털어놓는데 너는 그 인간에 대한 비리가 없냐. 또 다 쏟아놓고 말이야. 그래서 막 사방에 다니면서 불씨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아침에 눈을 뜨고 신문을 딱 보니까 대한체육회 내분 조짐. 이 톱 기사예요. 대한체육회 내분 조짐. 그러니까 막 나가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전부 임원들 모아놓고 누가 이런 기사를 터뜨렸냐고. 기사 장문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쓴 기사인데. 그래서 막 이게 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다가 이거 누가 발설 했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따지다가 내분 된 거예요, 이제. 기사대로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내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 되는 직분을 받으면 절대로 그 입을 가지고 분란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다녀야 되고 허물을 가려주고 댕겨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받는 오해를 내가 뒤집어 쓰는 이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하나 그 불륜으로 애를 낳았는데 그걸 자기 애 그것처럼 해가지고 그 성도를 보호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접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야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건 없는 분란도 만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눈을 끼치는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가든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사오니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 분란이 멈추고 시비가 멈추고 정말 거짓말이 멈추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 주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 말하는 것마다 주님 정말 가슴 속에 있는 분노들이 사그러들게 하시고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제 나가보면 정말 단 하루 아니 단 한나절도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오늘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걸음걸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광야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아무리 퍼주고 퍼주어도 가난해지지 않고 아무리 퍼주고 퍼주어도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애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잘 감당케 해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려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케 하는 이 직분 잘 수행하면 영원한 하나님 거처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불끈불끈하는 성격도 있고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화목자의 직분,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참된 이 시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